크리스찬 가정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모체는 부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 관계가 있지요. 부모, 자녀 관계, 부모 관계, 형제 관계 있지만은 그 핵은, 기초는 기독교 가정관의 기초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권면할 때에 부부를 가장 먼저 내놨습니다. 물론 부모 효도가 중요하나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가 이지러진 부모 효성도 무의미하고 불가능해집니다. 기초는 부부,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맨 먼저 가정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많이 창조할 수 있죠. 자나도 몇지 더 만들었어요. 흙으로 빚어가지고 불어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남편과 아내를 먼저 만들었어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원. 타락하고 타락해서 비뚤어지고 멸망했을 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의 역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그 이루실 때에도 맨 먼저 주님이 공생에 나서시면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잔치를 축복했어요. 부부를 다시 세워 축복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가정의 모체요. 인생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정의 그리고 인생의 행복은 바로 가정, 가정 중에서도 부부. 부부 행복이 없으면 그 주위에 다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바로 행복을 생산하고 행복을 산출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부의 관계고 또 가정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경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경영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다른 거 다 해도 그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경영의 원리는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고 경외, 복종하라는 것. 이것이 전 근대감을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에 거슬릴지 몰라도 진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야 하는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가 가고 문명이 바뀌고 가치관이 아무리 달라질지라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 기능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것은 내조입니다. 내조. 어디까지나 헬퍼로 내조자로 위치를 지켜야지 주장자가 될 때에는 문제가 생기지. 벌써 그 생각부터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안 섰기 때문에 불행이 이미 시작됐어요. 불행한 아내들이 계십니까? 오늘부터 가서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남편이 말할 때 더 이상 이의를 달지 말고 죄 짓는 말이 아니거든. 주 안에서 해야 되니까 죄 짓는 말도 겸손하게 거절해야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을 자꾸 바꾸려고 해야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원위치에 돌아가 있을 때에 비로소 질서가 회복이 축복이 따릅니다. 복종하면은 사랑이라는 선물이 찾아와요. 오늘은 뭐예요? 남편? 남편은 기본 뭐입니까? 인권은 파트너, 그의 책임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랑이죠. 근데 문제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생각도 틀렸고, 견해도 틀렸고, 한 가지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느냐. 또 뭐 지적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도 내가 부족함이 없이, 아니 어떤 때는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여성 상위가 당당히 있는데, 실제성이 있는데 어째서 이거를 순종하라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여권운동가들의 신나는 기초를 마련하지만 그 여권운동, 그런 여권운동은 망하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진리운동이 아니요. 진리운동이 아니에요. 자꾸 이유를 붙이면 안 되겠다가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붙이면 붙이면 결국은 주장자가 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반란한 역죄와 같은 결과를 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똑똑할수록 불행해요. 얼굴 잘날수록 불행해요. 그 값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을 그걸 다 본 위치에 그 본 기능으로 갖다 하면은 참 빛이 날 텐데. 아무리 화장을 해도 빛이 안 나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이 권위가 없는데 어떻게 순종하겠냐 이거죠. 그 권위예요. 문제는 권위 문제입니다. 사실 권위 없는, 그래서 경외하라고 했잖아요. 경외하라. 이건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구약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을 근본되는 지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두려운 것은 뭐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너무도 높으신 어린 자비가, 너무나도 뭐 점심 한 끼 사주는 자비가 아니죠. 본능적 자비가 아니에요. 정말 그 인격적 자비를 너무나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뵙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고마우신 분이고 너무도 엄미하신 분이고, 그는 책임을 질 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는 그런 책임 이행자이시기 때문에 참 두렵게 대하기가 푹 고마우면서도 대하기가 두려운 분이시죠. 이런 분에게 경외란 말씀, 남편을 마지막에 보니까 경외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 33절을 다 한번 찾으시겠습니다. 찾아가지고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결론입니다. 결론을 여기다 바울이,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복종하라는 말 대신에 경외하라. 왜? 경외, 그 이렇게 존경이 가고 좀 참 그 높으신 어른의 어른의 그러한 그 경외감이 있어야 복종이 나오지 않겠어요?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게 경외심이요. 그 권위를 상실한 거죠. 내 남편 측에서 볼 때는 권위 상실하면 대접 못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권위 상실했으니까 대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걸 가면 안 되죠. 거기서 문제가 또 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부모가 아닐 것 같아, 부모의 책임 못 당한 것 같아도 부모 자체가 대접받아야 할 위치 있기 때문에 그건 존경해야 되죠. 기본 의무를, 상대방의 자격이 좀 부질하다 해서 기본 의무를 망각하는 것은 더 큰 죄악의 불순종의 죄인데 하나님을 거역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죠. 거기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거기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지만 함정이 따라온 것입니다. 근데 남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실은 권위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을 때 누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예? 아담이에요? 하와에? 아담에게 했어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여자에게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복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 회복되는 거지요. 창세기 1장 26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조금 다 읽어야 되죠. 내가 조금만 적어놨어. 시작. 모양대로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 동지 여러분께서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건 남자예요. 다시 이거 우리 말은 이제 성수격이 정확하지 않지만은 좀 더 서양 글들은 정확하잖아요. 여러분들 영어 성경 찾아보세요. 남자입니다. 남자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따랐고.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남자에게 나와서 사람 만든 거예요. 물론 성은 다르지만은 남자의 형상,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에게 주었고 그 형상이 여자에게 주어지고 자녀에게 주어지죠.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서상으로 볼 때는 남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위대한,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이건 뭐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돼지를 닮았다? 이건 참 고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닮았다. 욕심 많은 사람 뭐 같다고 그래요? 돼지 같다고 그러죠. 그래도 한국 풍속에는 돼지를 또 복으로 알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건 최고의 권위입니다. 이 남편 된 여러분들, 이 긍지와 구원이를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리기 때문에 대접 못 받아요. 앉아가지고 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날 대접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죠. 누가 내 잘났다 그래 잘납니까? 가만히 저 가만히 있어. 영광이 나타나면은 누가 잘났다 안 해도 뭐 그렇게 내가 해줘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면은 벌써 쳐다보는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나올 때 얼굴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가서 말도 못 붙인다고요. 그러니 그 앞에 뭐 그런 남편이 말을 하면 어떡할 거요? 참으로 순종하게 되죠. 이런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은 놔두고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마귀 형상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는다 이거죠. 예, 대접해달라고만, 뭐, 부인만 족친다고, 뭐, 족쳐가지고 순종하라고 그런다고, 그 순종이 됩니까? 마음으로 점점 더 멀어지는데. 이게 남자의 그 잃어버린 구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랬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잘, 부인 여러분 총각 때 있다가 부인 처음 만나보세요. 달라집니다.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사람도 달라져 보여요. 그렇잖아요. 네. 왜? 영광이 하나 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을 그대로 아주 잘 표출시켜서 바울사도가 그 사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형상을 불행하게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죠? 유혹에 넘었어. 그거 잃어버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누구죠? 여자가. 그래서 그 값을 좀 받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마귀에 결탁해가지고 남자가 넘어지는데, 그렇다고 남자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에베소 4장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됐습니다. 감각 없는 자들, 오늘 예배에서 사장, 감각 없는 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됐어요. 이게 이제 17절부터 쭉 그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18절에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졌더니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범죄하게 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시체가 된 거예요. 죽은 시체가 뭐입니까? 사람이 죽는 개념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건데, 사람이 죄지면요, 육신은 살아서 꿈틀거려도 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밤에 불, 여러분 캄캄한 밤에 다니면 불 꺼놓고 다니면 다니긴 다니죠. 그래도 그 제대로 가요. 눈 감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눈 떴다고 아무리 해도 눈 감고 가는 거죠. 그 죽은 상태야. 눈이 죽었어요. 시력을 상실했다 이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죽은 상태라. 그런 죽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남편들이 구원의를 상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또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핑계는 했지요. 그러나 핑계했다고 그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전가했으나 계속 그는 책임을 질 수밖에 없이 되었던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 형상, 이거 하나님 형상 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깊이 이해해야 돼요.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어떻게 믿느냐? 막연하게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죠. 그건 막연하고 추상성이 많아요. 그건 저 선앙당 믿는 거나 비슷한 겁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돼, 성령으로 이해가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그때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 들어가서 뿌리를 점점 내리고 그 뿌리가 점점 커지고 거기서 이제 믿음이 자랄 때 비로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확실히 붙잡게 됩니다. 거기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믿는 건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나만 장군처럼 예수 믿는데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거는 믿는 거 아니죠. 그건 자기를 믿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되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의 사상, 예수님의 뜻,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교제를 하게 돼요. 믿게 돼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이 형상 회복하는 거예요. 형상 회복의 길이 또 인간의 도를 닦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 닦아도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도를 닦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됩니까? 안 돼요. 예. 은혜 안만 받아도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봐야 돼. 이것이 거듭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만 의지하고 그때 속에 생명이 씨가 들어가요. 우리 태어나는 것은 부모의 씨가 들어가잖아요. 아버지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닮고 엄마 닮은 거예요. 묘하게 닮아요. 애들 보니까요. 어떤은 손발만 닮고 어떤은 생각만 닮고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묘하게. 여러분 자녀들 가보세요. 어떻게 보면 엄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면 닮았어요. 우리 아이들 가느라면 또 왜 할아버지 성격을 닮더라고요. 그 이상해요. 생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닮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세요. 그냥 추상적으로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확실히 믿어질 때에 예수님이 그 믿음 통해야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긴 났는데 안 자라나면 안 닮죠. 자라나야 닮습니다. 가시나무는 자랄 때 가시나무가 되고요. 사과나무는 자랄 때 사과나무가 되는 것처럼 생명이 들어가면 자라나야 돼요. 그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을 때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점점 자라나게 됩니다. 그때는 닮는 건 닮아라 그래 닮습니까? 안 닮죠. 닮긴 좀 닮지만은 껍데기로 닮는 거, 뭐 체질로 이제 성격상으로 조금 닮아지지만은 그 근본적으로 닮는 게 근본적으로 닮는 것은 생명 관계입니다. 근데 생명도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순종해 나갈 때에 점점 닮아갑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해지면요, 그때 비로소 존경의 대상이 됩니다. 핍박의 대상도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상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닮은다면 하나님처럼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 표준은 뭐예요?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내용을 좀 더 깊이 말하면 누구와 같이? 자기같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같이 사랑하는 거 그거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건 인도주의 훈련 사랑은 자비운동을 안만 해도 그것이 안 돼요. 어떻게?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라고 그랬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게 깨닫는 거예요. 그게 형상 회복한 사람은 깨달아요.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아내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라. 누구 사랑보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하라. 그 사랑 없단 말에 대한 반성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을 못 보여준 그런 반성은 해야 되나. 그러나 그게 만족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기도, 은혜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깊이 깨달아 보면요, 사람 사랑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되면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 없는 데 가서 사랑을 시작하게 돼요. 이 창조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문두위를 빨아줘. 하나 그거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아, 문두위하고 악수를 했는데 아니 글쎄 기분적으로 했는지 그 잠깐 악수하고 나서 그때는 괜찮았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3년 돼야 나타난다는데 그래. 왜냐하면 문두야 악수를 해보니까 물쿵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말이죠. 물쿵이야. 이게 뭐 음성 환자들도 그냥 만져보니까 뭐 그저 수문두부 같아. 퍽, 웅쿵. 앞에가 다 들이 만진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밥도 먹겠더라고요. 문둥이가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어. 그 다음에도 그거면 좋아요. 얼마 후에 나타난다는데 이게 얼마나 사랑이 없어요. 얼마나 사랑이. 그들은 그 문둥이 돼가지고 사랑 깨닫고 음식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참 깨림치한 생각이 들어가니 말이에요. 손혜안 목사님은 문둥이를 빨아줬대요. 돌아가실 때는 문둥이가 나타났다. 하와이 몰로카에 있으면서 다미엘 신부는 문둥이 귤을 넣었어요. 막 넣어가지고 문둥이가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했대. 이제는 내가 저들과 함께 저들을 마음껏 끌어안고 마음껏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구나. 이게 어디서 온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부인 박대하는 거 거기서 온 거예요. 부인 박대 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인 박대 뿌리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사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죄, 우리 죄를,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책임 안 지우고 누구에게 책임 지웠어요? 자기 아들이 책임졌어요. 예수님이 책임졌어요. 죄 없는데 그 우리 죄까지 책임. 그래가지고는 대리형벌? 속죄가 뭐예요? 대리형. 우리가 죄 지면 지옥 가야 되니까. 죄 지면 죄 하나하나에 따라 죄 한 가지가 사형이요. 사형이 보통 사형이라 지옥 가서 용과 육을 다 잊고 무궁토록 징역살이 감형 없는 징역살을 해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리형벌을 받으셨어요. 대리사형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서도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예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속에 들어갔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책망도 했는데 나중에 죽을 때 돌을 때려치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 그러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 그 예수의 사랑 받으니까요. 그렇게 이게 전도자가 정말 그래야 한대. 여러분, 아버지나 어머니도요, 예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건 자녀들 데리고 고아원 하는 거예요. 고아원. 고아의 아버지도 잘하는 거지요. 그냥 냉정하게 규칙적으로 뭐 요렇게 저렇게 뭐 일로 학교. 오늘 어제도 방송하는 그 하바드 법대에 나온 분이 와서 방송 그 강의한다 그래. 얼른 내가 식사하면서 들어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 마약을 한대. 지금 거기 문제가 거기 있어요. 공부 태군 사건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아니에요? 상위권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학교 들어가서 우리 한국 아이들 속여가지고 들어가서 성적 도덕질하고 조작하려고 그래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현재는요, 과거에 30% 지금 50% 학생들이 마약한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공부 못하는 아이들 한다면 그저 그 컴플렉스나 그저 그렇다 하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지금 그렇게 퍼져나간다. 그 영향이 큰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요, 지능 발달을 아무리 시켜서 뭐 일로 학교 아무리 떠들어대야 사회는 점점 하겠지는 것.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는 한에는 마찬가지. 다른 건 못 줘도요,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사랑 엄마에게 주어야 엄마에게서 사랑이 나옵니다. 네. 오늘부터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하나, 참 언젠가 저거 인사를 해서 목사님 참 지난번에 아내에 대한 말씀 했는데 아 이거 듣던 중 참 말씀 잘하셨다고 이렇게 하시가 됐는데 그것을 남편이 해야 되겠는데 저 부인이 해야 되겠는데, 남편이 해서 조금 듣긴 들었어도 그죠.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잘 들었어요. 예? 당신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부터 잘 들었죠? 집에 돌아가서 또 그런 말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게 안 되죠. 그죠? 잘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서 당신, 이 대개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 자기 잘못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누구 잘못이라고 그러죠? 괜히 부인 잘못이라고 부인 자꾸, 여기 들볶은다고요. 괜히 신경질 내고 쓸데없이 그게 못난 짓이죠. 아, 부인 집에서 잘못한 거 무엇일 때라도 그건 나 때문이야. 아, 어떤 집에 며느리가 밥을 태웠다고 옛날 얘기 밥을 태웠다고 전해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이고 내가 좀 미리 돌게 경험 많은 게 좀 미리 돌봐야 되겠는데 아 그 아버지 아이고 내가 좀 나무를 좋은 걸 해와야 되는데 이거 나무를 엉터리를 해와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뭐 남편이 책임지고 하니까 화목하더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인 거 하면 몇 단계가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죄를 지면요, 죄를 짓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개 그러죠? 내 잘못은 없다는 거 다 내 잘못이지. 좋은 게 요즘 한창 보면 다 그러더라고. 뭐 누구 잘못이라고. 그래서 조금 눈을 뜨고 좀 나아지면요, 자기 잘못한 걸 자기가 깨닫죠. 내 잘못이. 내가 잘못하는 걸 조금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요, 좀 더 수준이 높은 사람, 남이 잘못한 것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잘못이야. 교회 생활이 마찬가지, 가정 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잘못하니까 그거 다니면서 비난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가서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직접 하십시오. 직접 찾아가서 그게 사랑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자문에 그랬죠? 앞에 가서 직접 대놓고 얘기하는 것이 숨은 사랑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인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뭘 잘못했을 때는 가서 그 사람과만 대해서 얘기하라. 안 들으면 증인 세우고 가서 그 사람 찾아가서 해라. 그렇게도 안 들으면 이 상습자에 가까우니까 교회에 얘기해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한다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저 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주님에게로부터 책임, 책망을 들을 자세죠. 남이 잘못한 거 내가 책임, 이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주님이 잘못 책임지고 자기 것으로. 어느 정도로 책임졌어요? 우리 죄를? 대리로 죽기까지 했어요. 예전에 아이들이 친구가 죽으니까 한국에서 그랬다고 했는데 한 녀석이 들어가고 그땐 죽을 뭐 3시간 2시간 죽었대요. 글쎄요. 건질라고. 그럼 뭘 알아요? 그러니까 친구 들어가니까 아이고 살리려고 들어갔는데 뭐 붙잡으니까 다 떼 죽음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정생활에 대한 건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캐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큰 소리가 나오겠어요? 예. 큰 소리가 나올 수가 없죠. 내 책임인데. 가정에 대한 대표자는 남편 아니에요? 아이에 대한 책임도 내 책임이지요.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왜 자꾸 남에게 돌려요? 자기가 책임.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와 누구?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자녀까지 책임져라.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하기 전에 자기 가정에서. 이 말씀은 참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도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예, 반성도 많이 했어요. 참 이게 사랑의 대상을 자꾸 다른 데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웃이라고 했죠.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한마디 변명을 안 했습니다. 변명하면 풀려나요. 예수님은. 예수님 변명하기 시작하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가버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사랑이죠. 근데 한마디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고 책임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리 사형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남편들 아내 사랑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교회는 우리 난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는 곧 말씀 곧 물로 씻어 물은 세례입니다. 즉 목욕탕에서 목욕하듯이 세례. 세례는 죄 씻은 상징적인 표현, 감각 표현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렇게 내 대죄를 씻었다.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 예식을 세워주었어요. 세례와 성찬. 그래서 물 속에 혹은 물로 부으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씻었다. 물 자체가 씻는 건 아니에요. 물 세례를 속죄에 포함시키는 분도 계신데 그건 좀 지나치죠. 그건 물 가지고 못 써요. 피로 씻었다. 예수의 피로 이렇게 씻어주었다. 여기 지금 그것을 물로 목욕하듯이 씻어주었다. 이미 목욕한 자는 그건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줬다. 몽땅 다 씻어줬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주므로 깨끗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자꾸 깨끗해집니다. 예, 성결해지는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걸어가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화 속에 살고 인도 속에 살게 될 때 점점 그리스도를 처녀가 신부가 시집가게 될 때 결혼식하기 전까지 얼마나 몸을 다듬겠습니까? 마음도 다듬고 몸도 다듬고 오직 그를 위하여 오직 그대를 위해서 말이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해서 아주 마지막에 결혼식에서 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 얼마나 순결하게 우리 주님 만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실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걸 누가 그 구실을 하게 하느냐? 남편이 그 구실을 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부인의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책임지고 씻어주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요 신앙에 참된 신앙의 남편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은 부인이 점점 흠이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이 이렇게 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믿음이 자꾸 올라가면 그 진짜 제대로 된 남편이라. 아내 목회를 잘한 거죠, 사실. 네, 여러분, 남편이, 부인이 믿음이 없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주님처럼 씻어준 것처럼 내 신앙생활을 보고, 아, 이렇게 예수 믿어. 가정의 목사 역할을, 가정에서 인도자 역할을 잘, 머리다운 머리가 돼야죠. 이런 머리가 잘 될 때 가정이 깨끗해져. 거기서 나온 자녀가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랑을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받고 육성된 거기서 나온 자녀들이 주님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런 자녀들이 나와서 주를 섬기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결실된 약속인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의 몸처럼 여라 그랬죠. 자기 몸, 자기 몸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자기 몸처럼, 그리고 약한 그릇이라고 해서 여자는 약하지요, 사실. 남자가 같이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면에서. 그렇다고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꼭 같은 동등한 생명의 약속,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꼭 같이 얻게 돼 있어요. 천국 가면요, 천국 가서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문제로 하는데, 천국 가서 결혼생활 안 한다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남편도 가느냐, 그럼 난 안 가겠다, 그런 분도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건 천국 가서는 만나더라도 남 현재 관계보다 더 좋지요, 자간. 그러나 천국에 생산하는 일, 천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 한 가족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염려는 할 건 없고, 어쨌든지 같은 동등한 권리가 이제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듭니까?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럼 기도가 잘 나올 거예요.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아마 경험상 이런 베드로 성격 급하면 실수하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말이 그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야, 나 부인 보고 한참 그 좀 이렇게 안 좋게 하고 보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베드로전서 3장 7절이야 그렇게 말씀했어. 예,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 신앙생활 제대로 안 되죠. 성경도 안 커지고 기도도 안 되고 그렇게 말씀했어.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 섬긴다고 했어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여러분, 가정에요. 부모 귀합니다. 형제 귀합니다. 그러나 아내 이상 올라가면 안 되죠. 우리 한국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서양엔 서양대로, 이 서양식이, 우리 미국식이 꼭 성경적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동양적인 게 꼭 성경적이라 볼 수도 없고요. 그러나 부인에 대한 태도가, 예, 그런 것이, 예, 다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지혜로운 처세를 하지 못하면 부모를 떠나, 잘 기워야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예, 도덕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도록 떠나야 되죠. 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효도하지 말라 말하니 효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나, 예, 왜냐하면, 아무리 가까워도요, 부모는 공경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아내에게 해야 돼. 둘 중에 어느 것도 중요하나. 요거를 깰 어떤 다른 관계, 부모나 형제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 부부 관계를 깨는 것은 성경에서 위반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수립해 놔야 부모 형제 관계도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뭐 이 관계만 해서 요즘 미국엔 또 요 관계만 자꾸 강조해가지고 부모를 나무라라 하는 그 경향이 있는데 그 잘못이죠. 그러나 이게 어떤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 어떤 관계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까지 하면서 다른 관계를 유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한 몸이니까 한 몸을 깰 수 없어요. 인격이 파괴가 되고 그게 깨지기 때문에 부모 자식 관계까지 다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 부부 관계는 이것은 가장 핵되는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지 그것은 유지해야 돼요. 그러나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엄마 간섭하지 말아요. 아빠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게 지혜가 있고, 기도하고, 잘해서 그 관계를 내용상으로도 사실 이거 이민 온 거거든. 아내가 가만 보니까 이민화 살더라고요. 다른 문화권에서. 그 이민화 사는데 얼마나 서럽겠어, 이민 생활이.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그 지혜, 남편의 지혜를 지혜 있게 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없고 시부시부 가야지 올지라도 남편이 내 영상으로 굳게 사랑하는 것이 인정되면 견뎌낼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잘해야죠. 어떤 방법도 그걸 잘해야 됩니다. 야들아네. 부모는 결혼한 다음에 간섭할 수 없죠. 결혼한 다음에는요, 좋은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딱 결혼식에 목사가 결혼 성원 선언을 한 다음에는요,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왕이 됐어요. 제왕. 말하자면 통치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의 권위를 위임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결단을 내려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그 관계를 잘 유지해 가야 행복이 거기서 오고 그 행복을 다 온 가정 가문에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일전에도 남 부인하고 한 6년간 교제하다가, 이런 보셨겠죠. 교제하다가 결혼해서 세상 떠났죠. 암으로 세상 떠났어요. 근데 한 암으로 세상 떠났는데 부인이 떠나게 될 때 벌써 알고 암이니까 병원 출립하면서 벌써 애들에게랑 냉장고도 바꾸고 뭐 자전거도 사주고 자전거 타고 통화하게 하고 남편에게는 불러다가 그 뭐 순수한 동기에서 했겠죠. 불러다가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쌀 씻는 거 다 가르쳐줘요. 그렇게 하고서 결국 한 있는데 돌아갔는데 돌아간 다음에 부인이 참 진정한 그 사랑이죠. 그렇다고 성경대로 그렇게 혼자 사는 것만 성경대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취할 수 있으면 그 더 나은 면을 취한 거죠. 어려운 건데 6년간을 그냥 장가 안 가고 그 애들 둘을 데리고 7살짜리 2살짜리 12살짜리를 받아가지고 그 엄마 하던 거 짭도 바꿨어요. 2시 반에 끝나는 짭으로 바꿔가지고 파타임 하면서 애들을 청소기로 키우는데 영양관리도 잘 몰랐는데 감자만 살아먹었대 처음에는. 그랬는데 학교 가서 보면 건강하나, 엄마 보고 물었대요. 어떻게 먹였느냐고, 어떻게 요리하느냐고 다 좀 뭐 배워가지고 와서 그렇게 6년간을 정성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지금 아들이 큰아이가 공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아, 자기 아버지밖에 없다. 세상에서 제일 큰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버지 날이죠 오늘? 예, 아버지 날. 예, 좋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버지, 그 아버지 어디서 제일 가는 아버지는 자기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 아, 장가를 안 가고 글쎄 그렇게 할 정도에도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게 뭐 진열장도 그대로 있대요. 부인이 있을 때와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린다만, 여보 이제 와도 돼, 이제 와도 돼. 혼자 중얼거린대 그렇게. 예, 그대로 당신 뜻대로 다 했다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말. 그 아이가 잘 돼. 사랑받는 아내에게서 나온 아이가 잘 돼. 그렇잖아요.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요. 그렇고 참 사랑하는 데서 나온 자식이 야곱도 그랬어. 가 보니까 리아를 낳은 자식도 그렇지만 정말 사랑하는 아들 가운데 요셉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그게 자식 사랑하는 거예요. 뭐 부인은 떼놓고 뭐 아들만 사랑, 그건 그럴 수가 없죠. 그건 모순이, 사랑,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둘째 놈은 또 수용. 이 미 서부 지역의 챔피언이 됐대요. 메달을 작은 200개를 갖다 놨더라. 메달. 트로피만 50개를 갖다 타다 놨어.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 아버지, 그게 말없이 말하는 거죠. 우리 남편 같은 남편이 없다고. 여러분, 내가 주를 향하여 이 경영원리, 부부 경영원리를 잘 선용해서 부디 복돼야 되겠습니다. 부인은 복종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남편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처럼 무조건 잘못을 내가 책임지고 울고 이렇게 사랑할 때 자녀들이 잘 거기서 나, 부인이 마음이 참 거기 있는 줄 압니다. 부인이 마음이 남편의 사랑으로 푹 물어익을 때 그 아이에게 젖을 통해서 먹일 수가 있는 것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남편이 되었습니까? 어떤 아내가 되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생각하면서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 장가 가신 분들, 이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해서 준비를 잘 하고 할 때, 전 준비 못하고 했어요. 그저 부인은 내 밥이나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전통적인 잘못된 생각. 예. 그저 아내는 사랑만 해주고 아무 사람들만 사랑 안 해. 그거 다 잘못된 거죠. 예.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의무를 잘 심으면은 좋은 사랑, 좋은 복종이 열매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부부의 도와 가정 경영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원리를 떠나서 살라고 할 때 오늘 불행한 가정, 얼마나 불행한 가정이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 그 살지만은 뭔가 이렇게 인생의 무덤이라 한 것처럼, 무덤처럼 쓸쓸하고 절망적인 때가 없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사오니, 괴롭게 하는 남편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 순종하여 남편에게 감화를 끼치고 아내에게 큰 사랑으로 입혀주어서 이 사랑 가지고 자녀들에게 세상에까지 퍼져갈 수 있는 난류가, 사랑의 난류가 이제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에 흐를 수 있는 저희 교회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